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는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우리 주님도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도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울고는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주님이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우는 행위가 핵심이 아니라, 그 눈물이 핵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 대번 튀어나오는 것이 비방이고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경험해 봐서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1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을 죽게 하지 말라. 이웃을 죽게 하여서 자기 이익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죽게 할 때 그 한 가지 방편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악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모함해서 악을 퍼뜨리고 듣는 사람도 황폐하게 만드는, 가만히 있는 사람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비방이 나올까? 비방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부터 피어나올까? 예레미야 6장 28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아멘. 누가 비방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여러분, 이 문맥은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던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놋과 철이며 이렇게 되었어요. 아주 단단한 놋과 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입니다.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서 도무지 회개가 안 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할 때 나오는 것, 도무지 회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남을 향한 비방이다.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방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회개와 비방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비방이 일어나면 회개가 죽고 회개가 일어나면 비방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방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선지자도 비방하고 제사장도 비방합니다. 민수기 12장 보니까 선지자 미리암과 제사장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빌미로, 그럼 빌미죠. 진짜 문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그보다 뭐가 못하냐? 그 뜻이죠. 그들의 비방을, 불평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여 세우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것은 나를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떠나실 때 징벌이 임하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죠. 두 사람에게 진노를 하셨는데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11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목적은 그를 죽이려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즉시 버리고 회개를 주시려고 주신 벌이었다 그 뜻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그가 문둥병에 걸리면 그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여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미리암까지 용서를 받고 고침을 받게 하시려고 그를 온전하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를 만드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즉시 비방을 멈추게 되고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판단했던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단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교회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툼이 있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끝간데 없이 남을 비난하고 거침없이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그건 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방거리를 만드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교회가 갈리고 교회가 나뉘어지도록 비방거리를 여러분 절대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됨을 깨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나쁜 일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둘로 갈라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라면 자기 정당성을 내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주장을 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비방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내 속에 있지 않는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지만 그 속에서도 혹 교회를 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재판관이 아니며 주인이 아닌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율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집행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도 의로운 하나님의 일이며,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의, 예수의 공로,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마음 속에는 오로지 예수의 은혜가 충만히 지배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좇아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그러한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며 성도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력이 없는 자들, 항상 사랑에 실패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셨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셔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비방이 나오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은혜가 속에 지배하고 있느냐, 주장하고 있느냐, 충만하느냐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멸시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러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도 여기저기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일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남의 허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허물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십자가 보혈로 받아주신 그 영혼을 판단하지 않고 나도 사랑으로 받고 관용하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게 어렵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충만하여서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방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방과 판단을 다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